가장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는 그런 이유를 바울사도는 신령한 것들을 육신의 수준으로 잘못 사용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 거룩한 기관이 아직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이나 관습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귀중한 사랑의 은사를 권면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방언도 또 예언도 지식도 폐해질 것이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해서 은사의 사용의 자세가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르치면서도 시작은 역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온전한 것, 즉 구원의 계시가 확정되고 정리되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세워져서 혼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이 되어서 보다 완전한 계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육신에 갇혀 사는 부분적인 것들도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예언과 방언의 필요성도 오늘의 교회 속에서는 더 이상 선택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이러한 원리들만 교회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한다고 하면 1세기의 혼란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12장에서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었죠.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에 주신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14장에서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교회 속에 가장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과 방언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모든 은사가 그렇겠지만 이 은사들이 개인의 자랑이나 유익을 넘어서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의 사용의 방법과 그리고 유용성을 바울사도는 가르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의 직분은 은사를 따라 맡겨지고 사용되는 입장에서도 이런 원리는 역시 같은 이치로 역할하고 움직여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역할을 또는 달란트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며 일하는 각자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런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나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듣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시작도 역시 지난 13장과 연결이 되면서 바울 사도의 호소는 더욱 간절함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1절에 그랬는데 이 시작의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장에 바울 사도의 가르치는 바를 서두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추구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좀 특별한 용어로 쓰였습니다. 디오코 그런 말인데 박해하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고요. 이 말이 주로 추적하다, 따라가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말은 사랑을 좇아서, 사랑을 따라서 그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령한 것들은 뭡니까? 이 말은 포뉴마티코스. 그래서 가장 첫째적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육체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향해서 열을 내라. 열을 내라 그런 말이에요.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열을 냅니까? 이게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절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방언이 사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상의 기도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에 보는 대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대상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언을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것은 신비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자랑을 위한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덕입니다. 3절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보겠습니다만은 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얘기하는 아레테나 테크네라는 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특이하죠. 오이코도메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이 사택을 건축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이 말은 세운다, 건축한다 또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덕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또 복음을 세운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이한 표현으로 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 덕이라는 말이 쓰여짐을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는 거죠. 자기 덕을 세우고 뒤에 보니까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뭡니까 결국?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의 구원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을 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덕을 세우고 4절 상반절에 한 번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다는 3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하반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12절 중반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인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예언은 사람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므로 예언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바울사도의 당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인 방언으로 자신을 세우고 드러내는 대신에 신앙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경계를 주고 권면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당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어댄다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중세까지도 아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었죠. 그리고 요즘은 미사에서 그러지 않을지라도 과거의 가톨릭은 미사에서 반드시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이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자고 하는 바로 뭡니까? 성경으로의 회복. 그래서 중세에 불완전하지만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원형자매가 저기 필리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영어로 이 시간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투맹하고 아마 들어있을 물론 몇 마디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도록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인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이해 가능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들추는 것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지 그것을 제가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영어를 들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영어를 안 쓰려고 애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영어 쓴다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마 뭐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들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게 석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교훈한 사실을 예로 들어서 각자의 신앙적인 자세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교훈보다도 자신이 경험하고 끼친 영향들이 더욱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서 최대한 그들의 용어를 빌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한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방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14장을 계속해서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 사용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듣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만약에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이 설교단상에서 한다든가 또는 교회가 와글와글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어기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중성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 필이나 거문고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게 되리요? 여러분, 피리하고 거문고는 소리가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니까 피리는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거문고는 현악기, 퉁겨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같은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가끔 밤에요, 성지국 수원지를 가면 누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아코디언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성지국 수원지에 그 음악이 다 울려 퍼져요. 근데 아코디언 소리는 하모니카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모니카를 부는가 했더니 이러고 있어요. 돌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자기 어떤 기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꼭 밤중에, 제가 알기로는 8시 이후인가? 이 밤중에 와가지고 그 아코디언을 성지국 수원지에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참 그 묘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 수원지를 돌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아코디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여기에 특히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마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생명 없는 악기보다도 못한 단순하게 의미 없이 소리를 내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13장의 사랑장에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심지어 가장 비극적인 전쟁조차도 신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되고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비유에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게 8절에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도 이북에서 우리 대한민국 초소를 향해서 기관포를 두 발을 발사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보태야지 세 발을 보태줬대죠? 그것은 부분적인 거지만은 만약에 그 총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 온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전쟁이 났다. 이런 신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다섯 발의 총소리가 결국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신호, 특히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팔을 소리를 가지고 법궤를 매가지고 진행하는 나팔 소리가 다르고 또 사람들이 진에서 일어나는 나팔 소리가 다르고 전쟁의 나팔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다 뭘로 했어요? 나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영이 진행하는 나팔 소리를 전쟁이 일어난데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전쟁의 나팔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은혜로운 소리, 합당한 소리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죠. 결국 영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서 바울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결국 한마디 알아듣게 하는 말이 100마디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마치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해서 야 신기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치와 기준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3절입니다.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 말만 한다면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또는 외국인처럼 지난번에 번역이 뭐라 해서 야만인이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도 지금 외국인이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원영자매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소수의 외국인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덕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말을 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듣는 사람이 없는 허공에다가 혼잣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는 다 뜻을 가지고 있고 의사 전달을 위한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짐승들의 짖는 소리들까지도 다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 기도회를 하고 집으로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까마귀 소리입니다. 전주에 앉아가지고 아주 요란하게 짖어대요. 그런데 그것들도 분명히 뭐예요? 자기끼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까마귀 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까마귀 쫓는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들은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뭡니까?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 귀에는 조금은 거슬리지만 자기네들끼리 말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여기에서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까마귀 소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기분 나쁘게 듣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석되고 나를 돌려놓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게 까마귀 소리 듣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서 내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대상에게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마치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과 같은 것이라고 야만이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언어만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대한민국에 우리의 말을 쓰고 있는데도 연령계층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외국처럼 생소한 표현들이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도 뭐 학생들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런 얘기들 말이에요. 어이없다고 하는 말을 헐 이러고 있거든요. 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이없어서 헐 이러고 있다고. 그게 요즘 어때요? 언어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좀 든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헐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보아라. 12절에 그랬는데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더 알아듣는 말과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입니다. 만약에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이방인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 역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임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됩니다. 비록 언어가 다를지라도 교회 속에서 나는 어째 이질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뭐예요? 강한 유대감과 교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비록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까지 구하는 자세야말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3절에 그랬다고요. 이런 이유 속에 서로가 통하고 더불어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공동체 속에 있다면 꼭 말이 아닐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로 고독함을 느낀다면 결코 잘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교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지만 본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1절에 그랬고요. 5절 상관절에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특별히를 쓰겠어요? 더욱 힘쓰라는 말이죠. 왜 예언을 해야 하는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가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하고 교제를 위하여 애쓰는 것은 우리를 같은 피로 사셔서 같은 공동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임을 잊지 말고 서로 교통을 위해서 알아듣는 말을 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줌으로써 이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결코 나는 외톨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신앙하는 데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